요즘 뉴스를 보면서 한국 뉴스든지 미국 뉴스든지 좀 불안하다 또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든지 좀 진보적이든지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계적인 일들을 바라보면 참 우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알게 모르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모슬렘권에서 또 아시아에서 옛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이 있는 나라들이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내쫓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빼앗는다든지 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도 가면 악에 대한 문제가 악에 대한 고민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솔직히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뭐 내 죄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악이 세상이 어두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왜 가라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알곡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곡만 있게 하려고 교회를 세상을 국가를 참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세상을 힘들게 교회를 힘들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편한 뿐만 아니라 불안합니다. 잘못 가고 있고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비유를 풀어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악이 존재하지만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어도 악이 함께 가라지가 자라나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들은 잘 함께 자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인 대신 우리의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곧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천국은 이 농부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누구입니까?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천국은 어떠한 장소,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비유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의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고백하기 전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바로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천국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나는,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그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밭을 제 밭, 자기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이 세상, 자기의 것인 이 세상에 뿌렸어요. 성도는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왜 가라지가 있느냐, 이제 그 이유도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끼리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치 않는 가라지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밭에, 세상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밭에서 자기의 알곡을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편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막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의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25절에 보면,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마귀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추수 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내는 것이,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해방을 놓는 거예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히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이 악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진리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은 진리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그것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알곡보다 더 알곡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입니까?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시카고 아인 연합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막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아, 정말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구나. 교회들이 돌아가는 것, 뭐 뉴스를 보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가라지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뭐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뭐 종교단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참 좋은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람인 여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한국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한 종교, 그 남편이 죽고 처음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더니 올해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막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그분들 예배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일반 교회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많이 듣던 멜로디가 나와요. 그런데 가사가 좀 이상해요. 봤더니 자기들의 그 가짜인 어머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사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당황합니다. 처음에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곡을 구별해서 알곡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지? 그래서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언제든지 우리 일이 끝났지만 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시킨다면 오버타임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30절 앞부분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라지 뿌리가 알곡 뿌리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알곡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쑥 뽑으면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알고까지 쑥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합니다. 괴롭힙니다. 육신을 끊임없이 괴롭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은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암이 더 많이 발병한 것 아니냐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이후에 암 환자가 늘었대요. 근데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신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조그만한 그 암세포도 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암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합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생겼는지 모르게 생기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도 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것이지만 기회를 타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며 세상을 향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거 중요하죠. 동시에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조급한 판단, 여러분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결정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라치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알곡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30절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알곡을 구분해 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곡간에 함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거두어 따로 묶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들은 잘 정리하고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농부들은 경험이 많은 농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열매로 안다고,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전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라지 같지만 알곡인 사람이 있고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알곡 같기도 하고 가라지 같기도 하고, 가라지인데 알았는데 또 알곡 같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자랄 때 그 열심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라지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알곡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누구였어요? 가라지였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만들어서 온전히 사도 베드로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 알곡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 이번 주 또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결국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신비구나. 하나님이 참 신비하시다. 신비롭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시는 방법,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용하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신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사람이 주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직고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참 이 부분이 은혜롭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이 들고 두렵습니까? 솔직히 가라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가 너무 쑥쑥 잘 자랍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없앨 수 없는, 뽑을 수 없는 가라지 막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두움이고 막 가라지들이 막 우리보다 더 크게 자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밑에서 보니까 고만고만해가지고 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가라지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선택하신 알곡을 분명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이것은 알곡이다, 이것은 가라지다, 이것은 버려도 되겠네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라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날의 추수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믿고 신뢰한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악으로 어두워 보이지만 아니 어둡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바로 그냥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온전히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